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배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각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봉독해드립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6장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발이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발이 정말 중요한 발명품입니다. 신발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요, 굳은살이 생기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그쵸? 사람이 길을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프고 불편하고 힘든 길을 걷는데, 그 내 발을 아프게 하는 바닥과 내 발 사이에 신발이라고 하는 보호와 완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고 힘들 수 있는 바닥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내 발이 아프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아픔을 다 겪고 다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굳은 살이 박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굳은 살이 박혀봐야 신발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신발을 딱 신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과 내 발 사이에 완충이 생기면서 보호막이 생기면서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죠.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이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는 이 신발이 발명되기 전에는요 되게 양쪽 극단에 서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야 돼. 근데 길이 험해.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죠. 야, 이 길을 다 뜯어 고쳐서 평평한 길을 만들어, 깨끗한 길을 만들어, 그래야 내가 갈 수 있지. 그 전까지는 못 가. 이 엄청난 대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뭔가 할 수 없다. 이 상황이 다 고쳐지고, 이 길이 다 고쳐져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라는 A의 선택이던가. 그쵸? 혹은 B의 선택. 그냥 가자. 길이 험하고 거칠고 어렵고, 내 발이 피 흘리더라도 안 갈 수 없지 않냐. 가야 되지 않냐. 그냥 가자 라고 하는 1과 2의 대안밖에 없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신발이 발명되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제3의 길이 생긴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1과 2 사이,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이런 어려움이 있어, 어떡하지? 어떤 어려움을 감당할지 결정하자 라는 1과 1 사이에 서 있었는데 신발이 생기면서 제3의 길이 생긴 거죠. 환경을 다 바꾸지 않더라도 내가 고통스럽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 발만 딱 보호해주면, 내 발만 딱 완충장치를 붙여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3의 길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거친 세상, 거친 환경, 내가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이 나에게 타격을 줘요. 내 발에 피 흘리게 한다고요. 내 발에 상처 준다고요. 내 발을 아프게 한다고요. 근데 내가 마음에 신발을 신고 있으면, 그쵸? 내가 마음에 신발을 신고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보호가 되고 완충이 되어서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더라도 내가 타격받지 않게, 피 흘리지 않게, 아프지 않게 그냥 저벅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신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엄청난 발명품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우리 마음에서 이 1과 2 사이에 서 있단 말이에요. 거친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 그럼 안 갈 거야? 저기까지 가야 되잖아. 그냥 그러고 있을 거야? 저기까지 가야 되잖아.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 라는 1번. 야,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가다 죽어, 가다 죽어. 못 가. 누군가 길을 뜯어 고쳐줘야 가지. 저 길을 가는 게 말이 돼? 저 길을 어떻게 가냐? 저 길은 못 가. 가다 죽어. 난 안 갈 거야. 누군가 이 길을 뜯어 고쳐줘야. 혹은 내가 뜯어 고치던가. 그래서 내 인생길을 완전히 깨끗하게, 평평하게, 실내처럼 깔끔하게 만들어주면 그때 갈게. 왜 이 일과 이 사이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모순에 서 있는 기분이죠. 길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정체 상태에 있던가, 혹은 그 길에 내던져져서 피 흘리고 상처받던가.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3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면 그 길이 깨끗하고 평평하게 고쳐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크게 불편함 없이 평평한 길을 걷고 깨끗한 길을 걷는 것처럼 저벅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집에 신발 많으시죠? 그렇죠? 신발장에 여러 종류의 신발이 쫙 꽂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여름이네. 좀 시원한 걸 신자. 아, 겨울이네. 좀 따뜻한 걸 신자. 어, 눈이 왔네. 그럼 약간 방수되는 걸 신자. 그러시죠. 그렇죠? 아, 오늘은 좀 패션을 신경 써볼까? 이쁜 구두를 신자. 그렇죠? 여러 종류의 신발이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 마음의 신발장에도 신발이 있어야 돼요. 어, 내 인생이 이런 상황이네. 아, 그럼 오늘은 등산화를 신어야겠다. 아, 이런 상황이네? 그럼 조깅화를 신고 나가야지. 어, 이런 상황이네? 내가 오늘은 장화를 신어야겠다. 그리고 내 마음의 신발장에 여러 종류의 신발이 있어서 그 신발을 신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 마음의 신발장이 없으십니까? 내 마음의 신발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맨발로 내 인생길을, 어우, 그런 위험한 일을, 그건 힘드실 텐데. 그럼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의 신발장이 꼭 필요하고 마음의 신발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신발을 꺼내 신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길이 다 뜯어 고쳐지지 않아도 내가 어느 정도는, 그쵸? 완충되고 보호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길을 걷습니다. 잘 닦아놓은 평평한 길이죠. 언뜻 보면 신발 없이 걸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길이에요, 사실. 그렇죠? 깨끗한 길이에요. 우리가 도시의 길을 걷다 보면 사실 신발을 신으니까 신지 이거 안 신어도 될게끔 깨끗한 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길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래도 길이다 보니까 열 발자국은 괜찮았는데 열한 발자국 딱 내디딜 때 그 날카로운 모래 같은 게 눈에 잘 안 보이던 게 발에 딱 박히기도 해요. 그렇죠? 찢어진 플라스틱 같은 게 발을 딱 베기도 한다고요. 운이 진짜 없으면 정말 작은 유리 조각 같은 게 발바닥에 박히기도 해요. 그럼 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걸어야 돼요? 아이씨, 절룩거리면서 걸어야 되죠. 이거 나을 때까지. 그래서 뭐 반창고 하나 부시고 절룩거리면서 좀 이제 괜찮아졌어요. 좀 괜찮은데 또 아! 아이씨.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 평평하고 깨끗한 길을 걸으면서도 내가 되게 편안하게 산책하듯 걸을까요? 아니죠. 아, 이거 아예 안 보이는데 이걸 와, 이렇게 조심스러워지겠죠. 긴장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이래요. 좋은 길과 평탄한 길을 걷고 있어요. 누가 봐도 내 길이 평탄하다는 걸 나도 알겠어. 정말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정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내가 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건강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남들이 누리는 걸 누리고 살아요. 나 즐겁게 살고, 내가 봐도 감사한 일이 많아요. 내 인생길 전체는 평탄한 길이에요. 장기적으로 안정된 길이에요. 그런데 막상 내가 살 때, 그럼 정말 산책하듯 살고 있느냐? 남들이 보는 것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중간중간 계속 사실은 난 뭘 갖고 고민해요? 작은 상처들. 갑자기, 아! 날카로운 모래, 유리조각.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짜증스러운 상황, 과도한 업무, 억울한 상황, 손해보는 것 같은 거, 다른 사람이 더 잘나가는 것 같은 거, 서운한 거, 문득 밀려오는 허무감, 문득 밀려오는 피로감. 나는 사실 이 소소한 걸 신경 쓰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끔 한 발 뒤로 물러가서 내 인생 전체를 보면 그래 감사하지. 내가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감사해야지. 사실 그때 내가 그렇게 안 됐으면 이것보다 훨씬 어려웠을 텐데 내가 이걸 투덜거리면 안 되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라는 거 느껴요.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평탄한 거 나도 알겠어요. 그런데 막상 일상으로 들어가면 산책하듯 살고 있냐 춤추듯이 살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상에는 소소한 상처들과 짜증난 일들과 마음 쓰는 일들이 있고 나는 막상 매일매일은 그거 신경 쓰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평탄해 보이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 신발이 꼭 필요합니다. 신발 신고 다니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험한 길을 걷죠. 거친 산길이에요. 험한 가시밭길이에요. 성경에서 가시밭길 비유 되게 많이 나오죠. 가시밭길, 험한 산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가시밭길 이미지가 없어요. 한국이란 이런 풍경은 가시밭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험한 산길을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우리에서 좀 더 익숙하게. 험한 산길을 맨발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바위 위에 발을 내딛는데요. 날카로운 부분에 잘못 딛으면 베일 수 있어요. 크게 베일 수 있어요. 그냥 유리조각 박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베일 수 있다고. 그렇죠? 바위를 탁탁탁 넘어서 걸어가야 되는데 한번 확 무게중심 잘못 잡히면 미끄러지면요. 더 이상 못 걸을 지경으로 베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웬만큼 괜찮은 길이라고 해도 돌과 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밟잖아요. 그건 지압판 박는 것보다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무게를 싣고 맨발. 여러분 맨발로 산을 올라갈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그 사이사이 나뭇가지 같은 게 섞여 있는데요. 거기에 가시 있는 나뭇가지도 있거든요. 잘못 밟으면요. 가시가 내 발에 깊이 박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평평하다 싶어서 바위 밟아요. 근데 잘못 밟으면 진짜 큰일 나요. 아유 그래 하고 바위에서 내려가서 옆에 흙길로 밟아요. 근데 돌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지압한 반응 너무 아파. 그러다가 아유 그래도 제일 좀 푹신푹신해 보이는 낙엽 좀 섞여 있는데 밟다 보면 잘못되면 가시에 깊게 찔려요. 이건 어쩌라는 건지. 험한 산길을 걷는 것 같은 인생길이 있어요. 그렇죠? 불안한 직장, 맞지 않는 일, 과도한 업무 강도, 나쁜 사람들, 비인격적인 대우, 경제적인 우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정, 단절된 인간관계, 정서적 결핍, 재정적 결핍, 사라진 기회, 그렇죠? 깊은 우울, 깊은 분노, 자책. 이런 거 들어가는데 닥쳐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험한 산길이에요. 그냥 가면 아, 갈 수 있나? 이런 환경이 나한테 타격을 주는데 그냥 그걸 내가 거침없이 이렇게 갈 수 있나? 쉽지 않죠. 그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때 등산하셔야 돼요. 딱딱한 걸로. 밑창 두꺼운 걸로. 여러분 맨발로 산을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됩니까? 아, 안 될 일이죠. 근데 등산화 신고 산을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좀 지치고 힘들어도 내가 정상을 보면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등산 없이 산을 오르면 이건 산을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고문 받는데 던져지는 것 같은 거지. 그렇죠?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험한 산길 헤매실 때, 가시밭길 걸으실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의 신발이 마음의 등산화 같은 튼튼한 신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걸어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길은 지저분한 길. 어떤 사람은 지저분한 길을 걸어요. 그렇게 험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평평하기도 해요. 근데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걸으면 불쾌해요. 불이한 가치관, 타락한 문화, 편향된 생각, 해로운 즐거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걸으면 내가 지저분해져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럼 목적지에 도착해도 못 들어가요. 그 발로 어디를 신뢰해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 씻고 오기 전까지는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내가 이 길을 왜 걸었지? 싶은 지점에 떨어져요. 쉬워 보이는데 지저분한 길 걸으시면 그래서 내가 지저분해지면 처음엔 불쾌했지만 나중에 그 불쾌감마저 잊어버리면 나중엔 이 길을 왜 걸은 거야 도대체. 내가 지저분해진다고. 그래서 지저분한 길을 걸을 때야말로 장화같이 방수 잘 되는 신발 있죠. 그렇죠. 뭔가 묻은 것 같은데 그냥 쓱 털리는 그렇죠. 그런 신발 여기까지 오는 거. 그거 신으셔야 그냥 척척척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눈 오고 난 다음에 길 지저분해지는데 누가 이쁜 신발 신고 갑니까? 그렇죠. 누가 방수 안 되는 신발 신고 가요? 그래도 그날은 좀 패션 포기하고서라도 조금 방수되는 걸로 신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지저분한 인생길 걸으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불이하고 타락하고 편향되고 해로운 그런데 즐거운 그런 지저분한 길을 걸으실 때 여러분 꼭 마음에 장화를 신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켜질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게 제일 필요해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신발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뭘 신어야 된다? 너희가 신발을 신어야 돼. 너희가 신발을. 그렇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신발을 신어야 돼. 그렇죠? 내가 신발을 꼭 신어야 돼. 여러분 신발 신는 게 너무 중요한 전투력이에요. 지금 전투력 설교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자세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전투력 설교. 여러분 전투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신발 신으셔야 돼요. 하, 투구 썼어. 막 딱 호신경 붙였어. 허리띠 딱 하고 방패 들고 칼 들고 와 하는데 신발 안 신었어. 뛰어갈 수 있어? 와 아이고야. 에? 적군이랑 마주칠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상적인 말씀과 사명과 말인데 현실적으로 맨날 막 상처받고 현실적인 문제 맨날 휘둘리고 뛰어갈 수나 있겠어요? 신발을 신어야 뛰어가고 갈싸움을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발을 안 신으면요 전투력의 50%가 떨어져요. 나는 까만 서 있어야 돼.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돌 이렇게 고르고 여기 서서 오는 놈이랑 싸워야지 몇 발자국 잘못 디뎌 갔다가는요 그냥 어이쿠야 하고 넘어져서 칼 맞기 십상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발 신으라고 해. 에베소 교회에게 신발 신어. 니네들이 경험하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너희들을 직접 타격하게 하지 못하게 완충제를 둬. 보호막을 둬. 그래야 네가 전투력이 올라가. 네가 잘 싸워나갈 수 있어. 네가 이겨나갈 수 있어. 이 험한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 평탄한 인생길은 행복하게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신발을 만들어서 꼭 신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신발을 뭘로 만들어요? 신발을 만드는 게 세 가지 단어로 나와요. 평안, 복음, 준비. 그렇죠? 뭘로 마음의 신발이 된다고 해요? 마음의 신발을 뭘로 만들어요? 평안. 핵심은 복음이죠. 복음, 평안, 준비로 마음의 신발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 세 가지 우리의 마음의 신발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봅시다. 첫 번째는 준비. 무엇이 우리 마음의 신발이 되는가? 준비가 여러분 마음의 신발이 됩니다. 그럼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면 그게 우리 마음의 신발이 돼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봅시다. 다음 달 카드값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내 월급은 180만 원이야. 그럼 나는 아 다음 달 얼마입니다라고 문자 딱 뜬 순간부터 결제일까지 속이 떨려. 결제일에 내가 왔나 못하고 또 속이 떨려. 그쵸?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다음 달 카드값이 1,000만 원이야. 근데 내 월급이 3,000이야. 그러면 신경도 안 쓰죠. 왜? 월급에 달아서 빠져나갈 거니까. 아씨, 나 이번 달 너무 많이 썼네. 나 뭐 있었지? 아, 나 이거 샀지? 그래, 뭐 이번 달은 그런 거지 뭐. 빠져나가겠지. 그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죠. 눈이 와요. 눈이 와. 내가 서울시청이 준비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면 와, 눈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서울시청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염화칼슘 뿌려놓을 테니까 길은 다 녹아있을 거니까 지금 4시, 5시에 눈이 와도 6시, 7시에는 길이 그냥 길만 까맣게 다 눈이 치워져 있을 거니까 그럼 이제는 괜찮죠. 눈이 와도 타격이 없어요.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서울시청이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아. 준비 안 한 것 같아. 눈이 오면 길이 하얘질 거야. 차들이 헛바퀴를 돌겠지? 난 차를 갖고 가지도 못할 거야. 버스를 타면? 남산터널을 지나는 데만 한 시간이 걸릴 거야. 그래서 눈밭을 걸어 헤매다가 호텔에 들어가게 되겠지?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하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게 될 거야. 만약에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느끼면 어때요? 눈이 오면 올 때부터 공포심이, 아, 어떡하지? 호텔 예약해야 되나 지금? 나 뭐 해야 돼? 아씨, 어떡하지? 이리 손에 잡힐까? 저녁에 퇴근할 걱정해? 그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면 그 상황이 나를 직접 타격하지 않아요. 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상황이 나를 직접 타격하죠. 주식이 떨어져요. 10%, 15%, 20%, 25%, 30%. 근데 나는 30% 이하로는 절대 안 떨어질 걸 완전히 알고 있어. 여기가 하방이야. 찍고 올라갈 거야. 그럼 떨어져요? 그럼 더 사죠. 어, 웬일이야? 기회네. 분명 여기 이사로는 안 떨어져. 찍고 올라갈 거야.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그 어려움이 이 사람한테 타격이 안 돼요. 근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 제로가 될 수도 있어, 이게. 그러면 뭐 5%만 떨어져도 너무 무서워. 10% 떨어지면 너무 무서워. 30% 떨어지면 죽을 것 같지. 직접 타격하죠. 준비의 차이. 여러분, 준비는요, 그 자체로 보호와 완충이에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걸 확신하면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발을 신고 있는 것처럼. 아주 뭐 극단적으로 저쪽에 불이 났어요. 현관 입구에 불이 났어. 근데 그냥 이 집에 안쪽으로 보면 이게 뚜껑 열면, 요즘에 그런 거 다 만들어놨죠. 뚜껑 열면 밑에 피난 사다리 있어요. 그럼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 준비가 돼 있다고. 내가 매뉴얼을 알아. 불이 났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매뉴얼을 알아. 그런 사람과 현관에 불이 났어. 근데 우리 집은 15층이야. 난 이제는 난간에 매달려야 돼.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준비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는 매뉴얼을 갖고 있고, 동시에 이게 나뿐만 아니라 내가 대처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이 사회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거에 타격을 거의 안 받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믿겨지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믿겨지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 신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통해 준비될 수 있다. 두 가지겠죠? 내가 하나님을 통해 준비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나한테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대처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 자체가 내 마음을 내 환경으로부터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피할 길을 예비하실 것이고 여기서 나를 방어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내실 것이라는 걸 내가 믿으면 서울시청이 알아서 해놨을 거란 걸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개입하실 거라는 걸 내가 믿으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뭐가 돼요? 영혼의 마음의 신발이 된다고요. 그걸 안 믿으면, 그걸 모르면,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매뉴얼이 몰라서 그냥 놀라서 뛰어다니는 사람처럼 내 멋대로 막 뛰곤 있는데 이게 매뉴얼이 아니야. 문제가 생겨서 뛰곤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에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이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에겐 그 어려움이 그대로 완전 120% 타격이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배운 게 있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게 있어. 라는 사람과 완전히 큰 내적 차이가 난다고요.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서를 읽어보세요. 요나서를 읽어보시고 예레미야를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고린도서를 읽어보세요. 디모데서를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다 뭐예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는 매뉴얼이죠. 그렇죠? 너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때 이렇게 대처해라는 매뉴얼이죠. 다윗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하신 말씀. 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때 이렇게 하라는 매뉴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매뉴얼을 배우세요.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대처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발이에요. 내가 매뉴얼을 배우지 않고 매뉴얼을 신뢰하지 않고 매뉴얼을 무시하고 내가 이래봐야 해결되지 않는다는 불안감 때문에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걸로는요.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의 어려움에 타게 여러분 마음에 곧장 와요. 120% 와요. 내가 그 매뉴얼을 숙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대처해야 돼요. 패닉에 빠지면 안 되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기드온에게, 다윗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럼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한다고 하셨죠. 너희가 지금 어렵고 초라한 삶을 살기도 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나지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결국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이었는지. 육신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분들이 다 육신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았죠? 하지만 영적으로 그 인생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각각의 인생에 피할 길을 예비하셨는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매뉴얼대로 대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그 매뉴얼,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에 대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에 일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신뢰하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 거친 산길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가 이 준비로 내 마음의 신발을 삼을 때, 아, 이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라고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매뉴얼대로 대처하고 준비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걸 신뢰할 때,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119에 전화해야 돼 라는 매뉴얼을 숙지하고 내가 했던 매뉴얼대로 내가 실행하고 119에 전화한 다음에는 진짜 15분 안에 튀어올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이 어려움을 혼자 감당할 때라는 다른 정서적 내면의 안정과 함께 그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신발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 중에 어떤 부분을 강조해요? 평안의 복음을 강조해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신발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간단히. 회사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요즘에 정말 인생의 연애를 하고 있어요. 너무 깊은 사랑에 빠져 있어. 이 사람에게 정말 사랑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선이 굉장히 크게 완충되죠. 완화되죠. 그렇죠? 내가 회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는 보너스도 없고 상여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연봉이 깎였어요. 그런데 내가 주식 투자해놓은 게 뭐 200% 300% 올랐어. 내가 뭐 삼성전자 사놨어. 현대자동차 사놨어. 엄청 올랐어. 내가 집을 사놨는데 뭐 1억, 2억, 3억 올랐어. 그럼 여기서 뭐 상여금 안 나오고 내가 무슨 성과금 안 나오는 거에 대한 타격이 줄어들죠. 왜? 이쪽에는 감정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걷고 있는 길에서 주는 감정선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선이 나에게 있을 때 이 감정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이 감정선이 보호하고 완충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한테 타격을 주는 거는요. 타격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건 준비됨으로 극복하셔야 되고 준비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발을 삼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어려운 환경이 주는 메시지와 감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환경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어떤 메시지를 던져요. 넌 문제 많은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던지죠. 어떤 메시지를 던져요? 네 인생은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던지죠. 어떤 메시지를 던져요? 네 미래는 어두울 거란 메시지를 던져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 혹은 계속 소소한 일들이 벌어지는 남들 보기에 평탄한데 계속 유리조각 때문에 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길을 걷다 보면 그 인생길이 주는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는 네가 별로야. 너라는 사람이 되게 별로야. 너 잘 안 될 거야. 네 미래는 어두울 거야.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고요. 그럼 그 메시지를 받은 나에게 뭐가 생겨요? 감정선이 생기죠. 어떤 우울, 분노, 무력감. 그렇죠? 잘 안 될 건데 뭘 해요. 무력감. 분노, 난 한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될 일인가? 우울, 아, 나 요거밖에 안 되나? 그쵸? 그런데 이렇게 이거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려운 상황은 메시지와 감정선을 던지고 그 메시지와 감정선 우리가 이런 세 가지 타격으로 날아온다고요. 여기에 신발을 안 신은 사람은 이 타격을 120% 오롯이 받아버리고, 그렇죠? 신발을 신은 사람은, 신발을 신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와 감정선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와 감정선. 야, 너는 진짜 괜찮은 애야. 네가 지금 현상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건 현상적인 거고, 그리고 현상적으로도 그분보다 좋은 부분이 더 많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내가 만든 네 영혼, 너란 애는 진짜 괜찮은 애야. 그리고 이 문제가 네 인생을 뒤흔들지 못해. 내가 네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거든. 내가 너를 향해서 준 사명이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네가 이 사회상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돼, 너. 내가 널 쓰고 싶다니까? 네가 내 종이라니까? 네가 내 사역자라니까? 네가 나의 불꽃이라니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어. 넌 잘 될 거야, 그래서. 뭐 네가 성공하고 돈 많이, 그런 욕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편하게 살고, 야, 그럼 은혜 먼저 받아야 되고, 그거 말고, 근데 네 인생 네가 살아보니까 정말 잘 됐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거야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던지는 메시지와 감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평안의 복음, 복음이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와 감정선이라는 게 있다고. 이 메시지와 감정선을 내가 오롯이 받아서 내 정서적 상태가 평안해지면, 이게 내 주류 감정이 되면, 이게 내 감정의 메인스트림이 잡고, 환경이 주는 감정선은, 아, 짜증나. 난 짜증나는 말 되게 많이 하고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이게 긍정적인 건, 그 되게 우울하고 분노하고 슬프고 절망할 정도의 일이 아니라, 그냥 짜증나는 일이에요. 아이씨, 짜증나, 진짜. 아이씨. 뭐야, 이게. 아,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하지, 뭐. 아, 짜증나. 그걸 좀 낮춰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분노할 일인가, 엄청나게 절망할 일인가, 엄청나게 우울할 일인가? 그냥 다 짜증나는 일이지. 그렇죠? 그렇게. 감정선. 이게 우리가 근데 뭐가 돼요? 평안이 신발이 돼요. 세 번째, 신발을 만들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핵심 단어는 뭐예요? 복음이 준비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의 한 부분이 평안인 거고, 그렇죠? 이 복음이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뭐가 된다고 얘기해요? 신발이 된다고 얘기해요. 마음에.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건 100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100가지 적용점을 갖고 있고요. 근데 우리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봅시다.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도 설명했고, 로마서 강의에도 설명했고, 작년에 로마서 표현한 복음 설교를 한 게 있고요. 남해선 클라스에도 지금 올리고 있고요. 종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책에도 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과 영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조금, 예,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 숙지되어 있어야 돼요. 손에 꽉 잡히게. 복음이 뭔지 영원이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느끼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번 설교에 그걸 다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복잡한 내용인데. 그러니까는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설교, 제가 하는 모든 설교의 대부분이 상당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시잖아요. 이 복음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앞부분에서 지금 설교가 여러분들의 설교는 끝날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한테 안 들릴 거예요. 그래, 편안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 마음의 신발이 된대. 복음이 평안의 근거이고 준비의 근거인데, 그 근거 없이 그래 평안하게 생각하자, 준비를 하자, 이걸로 신발이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근데 그 정도에 멈추실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설교 들으면서, 아, 그래, 평안하고 준비가 돼 있다면 좋을 텐데 하고 이 설교를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렇죠? 들을 만한 설교로 끝났을 거라고. 이 3번이 여러분들이 이미 인지가 돼 있으셔야 되고, 이것에 적용점으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간단하게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현재 우리가 느끼는 게, 우리 마음이 여기 있어요. 우리 현재 인격, 나는 마음을 나라고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느끼죠. 근데 여러분은 마음을 나 자신이라고 100% 확신하는 사람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의 입장에 서면 안 돼요. 왜요? 마음은 성장 과정에 영향받고 환경에 영향받고 DNA에 영향받고 그렇죠? 육체의 호르몬에 영향받고 그렇죠? 그리고 내 시대 정신에 영향받고 이게 다 먼지처럼 쌓여서 마음이 형성된다고. 근데 이렇게 상황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원래 내 모습과 조금 달라진 비틀어진 그 마음인 말고 그렇죠? 그거 말고 요거의 진짜 본래 모습. 사실 이 마음의 70%는 영혼을 이미 반영해요. 이것과 이게 완전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과 이 마음의 한 6, 70%만 차지하고 있고 이건 영혼 조금 삐뚤어져 있고 이것이 완전히 삐뚤어지지 않은 상태에 영혼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죠. 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교제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죠. 그래서 마음의 주도권을 잡게 하는 거죠. 80, 90% 마음의 주도권을 잡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고 손에 안 닿으신 분들은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영혼이에요. 그렇죠? 이 영혼이 깨어나면 뭐가 바뀔까요? 100가지가 바뀌고 10,000가지가 바뀌어요. 근데 오늘의 적용점. 오늘이 신발이라는 적용점을 하면 두 가지가 바뀌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영혼이 깨어나면 뭐가 바뀌어요? 만족감에 의한 태도의 변화가 찾아와요. 만족감에 의한 태도의 변화. 보통 사람들은요, 내면의 공허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 존재를 확보하고 싶어요. 내면의 공허함이 있고 내 자신에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해서 내 존재감을 확보하고 싶어해요. 그게 인생 목표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세상에 인정받는 거, 부모에게 인정받는 거,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거. 그러면 이 공허함이 사라지겠지, 내 존재감이 확보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달리는 거예요. 그럼 인정받으면 뭘 해야 돼? 인정받으려면 내가 뭐 요 정도 성공을 해야 돼. 뭐 요 정도 돈을 벌어야 돼. 뭐 정도 뭐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표점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충분히 행복하지 않은 게 내 인생의 핵심 이슈라고 생각해요. 행복에 대한 허기를 갖고 있어요. 더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가 돼요. 그게 소유에 대한 걸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한 걸 수도 있고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걸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이 행복의 지점을 세워놓고 그 인생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의 사람은 이래요. 근데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찾아와요? 영혼 구원을 받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이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만족한다고 하죠. 그렇죠? 성경에서 뭐예요?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만족감을 느껴요. 뭐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그렇죠? 영혼이 회복됐더니 내가 뭘 했을 때보다 이미 즐거운 감정, 행복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혼 행복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바뀌고 난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혼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 그냥 그 즐거움이 찾아와요. 만족감이 찾아와요. 그 만족감이 뭘 확보해줘요? 내 존재감을 확보해줘요. 내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때문에 존재감과 행복도를 확 높여버린다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인생의 옵션 선택하듯 더 행복하려고 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 인생의 옵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좋죠. 인생 조금 더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그럼 그게 내 인생의 핵심 목적이 아닌 옵션으로 내가 다운그레이드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내가 인생이 이제 만족감이 돼. 이미 만족하 있어. 여러분, 내가 내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목표, 내가 행복하지 않은 지금 현재는 비참하고 행복해져야 되는 갈망을 갖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걸어가는 사람한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흔들릴 때 이 사람은요, 존재가 흔들려요. 타격이 120% 온다고. 근데 내가 이미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입증할 필요 없는 자기 자신을 갖고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옵션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이 사람의 중심의 평안은 유지가 돼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복음이 뭘 준다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마음의 신발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영혼 회복을 깊게 경험하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점이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내고 성취해야 되겠다라는 수단화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고 내 존재가 나한테 수용되어지고 내 인생의 만족감을 내가 느끼는 그 시간들이 쌓이잖아요. 그럼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평온이 신발이 되어서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뭐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내 뿌리를 흔들 만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발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명감에 의한 태도 변화예요. 사명감에 의한 태도 변화. 보통의 사람은 어떻게 인생의 계획과 그래프를 잡아요? 비슷해요. 출발점이 어디예요? 내 마음이에요. 나 뭐 하고 싶지? 출발점. 그래, 난 이걸 하고 싶어. 그걸 이루자라고 끈 하나가 여기 묶여 있고 다른 끈 하나가 여기 묶여 있어요. 이게 인생의 구도라고. 이 구도 속에서 오늘도 열심히, 오늘도 맘먹고, 오늘도 성실히 뭔가를 해나가는 거야. 이 구도 속에서. 근데 사명의 사람은 이 끈이 어디 묶여요? 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의도와 계획대로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과정에 내가 서 있는 거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시는 역할이란 게 있구나. 난 이미 하나님과 함께 존재 만족이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역할을 해나가는데 보람과 사명, 내가 보람과 사명을 완수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겠구나. 라는 끈 하나가 여기 묶여 있고 끈 하나가 저기 묶여 있어요. 그 사이에 내가 있다고. 그 사이에 오늘의 삶을 바라보는 내가 있어요. 난 사명으로 사는 거니까. 보세요. 그런데 앞에 끈 하나가 여기 묶여있고 다른 끈 하나가 여기 묶여있는 사람. 내가 이걸 원해, 이걸 이루자. 계획과 내 계획으로 사는 사람. 근데 계획이 흔들리죠.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럼 이 끈 끊어지죠.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될 수가 없죠. 내가 이걸 준비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준비가 사라진 거지. 끝난 거야. 통째로 흔들리죠. 하나님께 이걸 하시고 저걸 하시는 거야. 난 그 과정에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그럼 상황이 좀 안 좋아요.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으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이 있겠죠. 옛날에 감옥 갇혔을 때는 옥문이 곧장 열렸는데 이번에 옥문이 안 열려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이 있겠죠. 어느 도시에 가서 전도했을 때는 막 교회가 세워지고 난리가 났는데 아테네 가서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유들이 있겠죠. 내가 전도해서 세우는 교회들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 풍지박산을 만들어놨어요. 안타깝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내 사명에 따라서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죠. 끈이 여기에 묶여있고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매뉴얼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전에는 다 열렸던 감옥문이 이번에 안 열린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세워놨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테네에서는 전도가 안 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막 사역이 막 번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신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아갔더니 나는 죄수가 돼서 로망으로 포로로 압송되고 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 바울은 그렇게 매뉴얼로 대응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역사하시죠. 그 패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게 되면요. 사명감 자체가 뭘 만들고 나의 태도의 변화를 만든다고. 삶의 태도의 변화. 그게 뭐가 돼요? 준비에 대한 신뢰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에 대한 신뢰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를 평안하게 해요. 그냥 십자가 평안해져라 이거 말고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내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내 영혼의 회복을 경험해서 내가 진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된 입증할 필요가 없는 자기 자신을 갖게 되고 내 영혼의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감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엄청난 변화들을 만들어낸다. 그게 내 영혼의 내 마음의 신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다른 얘기하면 그건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란 단어를 정말 넓고 깊고 높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복음 나 알지? 복음 나 믿었어? 아, 복음? 아니에요. 복음을 얼마나 깊고 넓고 높게 알아가는가를 통해서 내 신앙 전반이 확대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부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평안이 깊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아직 여러분들의 영혼의 회복의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또 여러분들 마음에서 여러분들 영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20%밖에 안 된다면 그 평안의 비율이 10%,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 눈 뜨면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더 깊은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들 영혼이 60%, 70%, 80% 회복되면 평안이 압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장악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기도할 땐 그래 사명이 중요하지라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선 계속 내 원함을 통한 계획과 목표가 여러분 인생을 지탱하는 끈이에요. 그럼 그 끈은 내 삶에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환경에 따라서. 하지만 내가 정말 깊게 복음을 알아서 내가 정말 사명에 동의가 된다면 그렇죠. 그럼 그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럼 우리 정직하게 여기 섭시다. 그냥 좀 다른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되게 많은 분들이 자기가 신앙이 좋다라는 오해를 갖고 계세요. 신앙이 좋냐고 물어보면 아예 안 좋죠라고 얘기해요. 그럼 넌 어디까지 왔고 어디까지 갈 생각이냐라고 하면요. 이제 2분응선 넘어왔는데 8분응선 넘어왔다고 생각해요. 정서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 계속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물론 더 성숙하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제 복음에 대해서 2분응선, 3분응선 넘어온 거예요. 근데 복음에서 깊게 알아갈수록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반을 바꿔요, 정말. 전반을 바꿔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설교라고 하는 게 제가 작년 후반부에 로마서 설교했고 또 뭐 돈이나 적용적인 이슈 설교했고 올해 시작되면서 제가 말씀을 제일 먼저 잡은 설교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전투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고 이 본문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전투력 앞단 부분을 그냥 서론처럼 설명을 한 거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본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 본문의 핵심 얘기는 뭐냐?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해나갈 핵심 얘기는 뭐냐라면요. 복음이 사실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투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빠서 신앙생활 열심히 못한다? 그러면 삶이 바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전투가 극심해지는데 도대체 옷을 갖춰 입으셔야죠. 극심해질수록. 시간 많이 들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5분, 10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시간, 2시간, 3시간. 제가 무슨 새벽교를 나오라고 합니까? 수요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성경을 뭐 10장씩 읽으라고 합니까? 교회 봉사를 하라고 합니까? 단기 성교를 가라고 합니까?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지켜낼 수 있는 신앙생활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5분이건 10분이건.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 2시간. 그리고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물론 우리의 장단점이란 게 있고 우리가 모여있을 때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나눔으로 은혜 받는 게 있지만 지금은 그게 없는 시기인데 그게 아쉽다고 해봐야 뭐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제일 큰 장점이 뭡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묵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 빼고.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주일 예배의 단점이 뭐예요? 주일 예배의 단점이. 예배 끝나고 나름 은혜 받고 나 막 울었어.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광고해. 와 막 해야 돼. 그래서 왔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집에 갈 때 내가 뭐에 은혜 받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오히려 공동체가 단점이 될 때가 있다고 해서 되게 은혜 받으시는 날은요. 여러분 그냥 축도 끝나고 집에 가버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눔 안 하고. 내가 혼자 묵상하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근데요, 집에 있죠. 그럼 여러분, 이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여러분, 왜 그냥 노트북 덮고, 왜 그냥 밥 먹으러 가세요? 묵상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한 주간 돌아보셔야죠. 일기 쓰셔야죠. 중심 잡으셔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묵상이 그럴 시간이, 우리 정직하게 얘기하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세이브 됐잖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세이브 됐잖아. 여러분, 지금 눈 떠서 지금 안 씻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왜 시간이 없어요? 여기 왔다 갔었는데 먼 사람은 2시간이고 가까운 사람은 30분이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차에서 썼던 시간, 지하철을 썼던 시간, 버스에서 썼던 시간을 여러분들 방에서 묵상으로 쓸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뭐 다른 얘기 잔소리했다.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복음을 깊게 묵상하고 어디까지? 복음을 평안까지. 평안까지.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거절하고 야, 넌 한심해. 네 인생은 실패할 거야. 앞날은 어두워. 아니야. 과정은 모르겠지만 결론은 니네가 틀려. 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셔. 하나님께서 잘 될 거라고 하셔. 지금 문제가 있지만 풀어나가면 된다고 하셔. 그 결론을 드리고 평안을 얻고. 내가 또 그냥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거야. 아 모르겠다. 뒤로 자빠지거나 답도 없이 막 뛰어다니라 바쁘거나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말씀을 펼치시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편을 펼치시고 말씀을 찾고 아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 어떤 폭풍우가 쳐도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나 붙잡고 그럼 하나님께 일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남의 순교를 시작하라고 하신 건 맞아. 그럼 뭐 하나님께 일하시겠지. 그럼 난 내 할 거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정말 이 환경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평안과 준비됨을 느끼고 그것으로 마음의 신발을 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 이 길을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결론 내립시다. 마칩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꽃길만이게 여러분들이 꽃길만 걷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뭐 연단 받고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요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전투력 설교하니까 뭐 안 싸워도 되는데 내가 뭐 야 빨리 싸워라고 이렇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꽃길에 도착하기 전에 지금이 흙길이라면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이 험한 산길이라면 여러분 신발 신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발 신고 가자. 거기 그냥 가면 큰일 난다. 여러분 신발 신고 갑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평안을 얻으시고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지 준비됨을 얻으시고 또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서신다면 지금 당장 어느 날은 정말 대공사가 돼서 그 길이 꽃길로 다 바뀌기를 바라지만 지금 내일 당장은 아니잖아요. 아직 그 길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길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신발을 신으시고 서셔서 그 요리조각들이 여러분들의 발을 상하지 않게 하기를 그 바위가 여러분들의 발을 베이지 않게 하기를 그 돌짝밭이 여러분들 발에 지압판 같지 않기를 어떤 가시도 여러분들 발들로 발 속으로 찔러 들어오지 못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험한 길이지만 이 정도면 걸을만 하네 라고 느끼면서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소소한 준비들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갑옷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길을 나설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판에 아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좀 두꺼운 거 입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좀 두꺼운 거 신어야겠구나. 아 오늘은 목도리도 좀 해볼까? 아, 조금 답답해도 이렇게 입자. 그리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왜? 그냥 나가면 너무 추운 거 내가 아니까. 그쵸? 에이 번거로워. 나는 패딩도 안 입을래 무거워 에이 번거로워 난 신발도 안 신을래 귀찮아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삶에서는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 마음은 정말 맨발로 밖에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 험한데 밖에 추운데 근데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패딩을 챙겨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밖에 춥잖아요 밖에 길 험하잖아요. 여러분 신발 챙겨 신으셨으면 좋겠어요. 밖에 길 험해도 그래도 조금 나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얇은 신발이라 아직 발 아플지 모르겠지만 안 신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주는 감정선, 세상에 주는 메시지 좀 거절하시고 우리 신발 신어봅시다. 이쪽으로 한번 집중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면 됐다고 얘기하고 네 인생 뭐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초라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괜찮은 사람을 하실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떤 큰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다시 들으시고 그것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것으로 영혼의 신발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세상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여 저희가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주는 메시지, 세상이 주는 감정선, 아버지 세상이 나를 놀라게 하는 것들, 이것들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 주시는 감정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에 저희가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신발 신고 걸어다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신발 신고 걸어다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영혼의 신발을 신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마음의 신발을 신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시밭길로 내가 저벅저벅 이 가시를 부러뜨리면서 걸어다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거친 바위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신발을 신고 걸어가기 때문에 작은 유리조각 같은 작은 일들, 작은 스트레스, 작은 갈등들이 내 마음을 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내가 신발을 신고 있게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당장 내 인생의 길이 바뀌기를 더욱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인생길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인생길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꽃길이었으면 좋겠고 정말 깨끗하고 평평한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여 깨끗하고 평평한 길이 되길 때까지는 저희가 신발 신고 다니기를 소원하오니 저희 영적인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제가 내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깊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저희가 깊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말씀하니 그 모습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모습을 내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모습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성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아질수록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가 느끼길 소원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가 느끼길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느끼길 기대합니다. 주여 찾아오시고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찾아오시고 찾아와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 찾아오시고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돌보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너무 남들 보기에도 평탄한 길인데 사실 여러분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사실 소소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에 영혼의 신발을 신는 기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고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험한 길이십니까? 정말 이런 길로 내몰려져 있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냥 주저앉아 계십니까? 우리 그 길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환경적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길이 바뀌기를 바라는 게 나의 가장 간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길이 바뀔 때까지 내 발에 신발을 신겨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생각을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상황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어려움들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길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아버지 이들의 길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거는 인생길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들의 거는 인생길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조금 더 나은 환경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평탄한 환경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들의 길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할 길을 예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환경들을 개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예배하여 주옵소서. 이 길에서 계속 견디라고 하지 마시고 더 이상 못할 상황이라면 피할 길을 예배하여 주옵소서. 지름길도 보여주시고 평평한 길도 보여주시고 아버지 안전한 길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오나 아버지 저희가 당장 내일 걸을 길이 가시밭길이라면 당장 우리가 내일 서 있는 길이 험한 산길이라면 당장 내일 서 있는 길이 유리조각 달려진 길이라면 하나님 그 길에서 내 마음을 주님께 지키시고 그 길에서 내 생각을 주님께 지키시고 그 길에서 우리 영혼을 주님께 지켜주길 소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야말로 신발 없이 돌아다니며 상처받는 자이며 신발 없이 돌아다니며 더러워지는 자입니다. 아버지 저야말로 주님의 은혜의 신발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평안한 복음에 예배하는 것으로 제가 신을 신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안의 복음에 예배하는 것으로
저희가 신을 신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말 신을 신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을 신게 하여 주옵소서. 신을 신게 하여 주옵소서. 신을 신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돌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삶의 길이 그렇게 평탄하고 깨끗하지 않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영혼의 신발을 구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주님께 명령하셨사오니 그늘을 신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 신발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명령 따르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 신발 신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복음도 잘 모르겠고 평안도 잘 모르겠고 예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 신발을 저에게 신끼워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예비하심을 제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이렇게 느끼고 좋아하다 보니 이미 내 발에 신발이 신끼워져 있음을 저희가 경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를 주시길 선언합니다. 이 성령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와 성령을 극자의 삶 가운데 충만히 허락하기를 소원하오니 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허락하시는 은혜의 신발을 신고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말씀은 설교에 연이어 그냥 설교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냥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오늘 이 구절을 갖고 길게 설교를 드렸는데 이 내용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대략적인 흐름에만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 일상에서 이 구절을 반복해서 묵상해 보세요. 저 이번 한 주 동안 그냥 이 구절을 자주 입으로 되뇌어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복잡하게 제가 또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고백을 주님께서 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 요즘에 인생길이 어려운데 타격이 내가 진짜 120% 다 받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은 그냥 자주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되뇌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셨으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광고가 아니라 설교 결론 같지만 예, 그냥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내 신발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걸어다니면서 야 진짜 신발이 있는 게 참 정말 대단한 거네. 약간 이런 생각들을 혼자 자주 했어요. 여러분 걸어다닐 때 가끔 신발 쳐다보시면서 묵상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걸으시다가 조금 거친 길 걸으실 때 있으시죠? 그럴 때 신발은 발 한번 쳐다보시면서 그래 이렇게 신발이 있으니 걸을만 하구나. 하나님 내 영혼에도 꼭 신발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는 것도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세 가지 그래서 요청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혼의 신발을 신는 기분으로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묵상을 좀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동 시간보다 더 적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목사 욕심이 많죠. 온라인 예배 잘 드려야 되니 잘 드리니까 또 뭐 하나 내주고 뭐 하나 내주고 하는데 한번 꼭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그냥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가끔 되뇌어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신발 보시면서 가끔 묵상하시는 습관 같은 거 가지시면요. 올해 이 설교가 기억되고 여러분 삶에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고라기보다 고면의 말씀으로 첫 번째 광고를 대신했습니다. 두 번째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세 번째는 사금의 시간이 끝나가요. 지금 바울 서신 하고 있는데 지금 디모데 전서가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인가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나요. 그래서 1, 2주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밴드에 보시면 일정에 대해서 제가 광고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신청을 해주시는데 이번부터는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개인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밴드에서 신청하신 게 아니라 밴드는 공지만 올려드릴 거고 신청 날짜 기한 말씀드릴 테니까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우선 이번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시면 그분들 제가 이제 다시 모아서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1월 달에 시작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하던 사금 흐름이 있어서 조금 늦춰지긴 했습니다. 근데 전 이때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정 지나서 아마 시작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에 아, 사금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생각해 보셨다가 아, 공지 나오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